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수고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의 제약으로 우리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행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영혼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같은지,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그렇게 긴 장을 점하고 있다는 건 사실 실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긴 장에 걸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 한 가지 내러티브를 창세기 그것도 성경의 첫 책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았어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까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기들은 요셉의 은잔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잔이 발견된 순간 이 일에 대해, 이 오해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유다와 형제들은 변명이 없어졌습니다. 은장이 나온 베냐민만 가서 정리되고 우리는 상관없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형제를 팔아먹고 20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침이라고 자기 욕망으로 얼룩졌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37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안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사랑이 그들에게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각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해 되었던 요셉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달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은 이런 글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요셉이 하는 행동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아서 그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면서 다듬어 가지만 요셉의 마음은 보통 우리가 일을 칼같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없고 무지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그 사랑의 원칙으로 일할 때 여전히 그 마음은 겸손하고 사랑받은 자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크게 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몇 번째 운 겁니까? 세 번째 운 겁니다. 우리 경상도식 표현으로 삐떡하면 운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사랑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그 원칙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그 감정을 억제하고 말씀대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45장 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이미 요셉은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버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그들과 그 아버지가 바르게 서가는 겁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지혜가 형들을 회개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랑은 그냥 무조건 오래 참고,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한편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에는 이미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1장부터 16장까지는 자기 몸을, 자기를 사랑하는 법,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때는 쟤는 사랑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사랑의 방법은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우리는 무작정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계속 가려고 한 겁니까? 바꾸자 하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든 사람에게로든 우리는 주고자 할 마음은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린 굉장히 쉽게 그렇게 적용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요,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긴 여정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사명에 걸맞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잘 깨달아가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예표로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베풀고 있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풀고 있는 사랑이 무조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사랑이었습니까? 애초부터 스타트가 그랬다면 우리는 모두 그것에 동의해야 하지만 요셉의 사랑의 방법은 형들을 감옥에 3일 가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자립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비전을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배웠을 때 그 참된 비전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만나는 기간만큼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져 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허망한 시간들의 조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지 우리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교정되고 생각이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 요셉 한 사람을 만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 때문에 인간들이 변해간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고, 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한 가지를 더 사용합니다.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공의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온 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치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람을 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세워가실 때 한 손으로는 떼이실지언정 다른 한 손으로는 싸매시고 안으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두 손 다 때리는 데 사용하고 두 손 다 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껏 우리는 노래를 통해 사랑은 언제나 오래전 시작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이 노래, 이 사랑의 원칙들은 사랑의 일반적인 원칙을 노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지금 말씀드린 앞에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원칙들만 살펴보아도 전혀 사랑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부르고 오랫동안 생각이 한쪽 주제로 물결이 나 있으면 물길을 바꾼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한참 뒤에나 만나게 될까 싶었는데 사랑을 시작한 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랑으로 사랑할 테고 말씀 안에 바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밀어놓고 13장을 독립적인 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8가지의 비유가 앞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오는 모든 내용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 장만 따로 떼서는 혹은 몇 절만 따로 떼서는 결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홀로 사랑장이라고 떨어져서 설명이 아주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이 사랑의 원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1장부터 와야 되지만 짧게는 12장과 14장 함께 12장에서 말이 시작해서 14장에서 말이 끝나거든요. 이것만 봐도 13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어 번 수요 성경 공부와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내용을 설명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구변과 은사에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서로 나누어져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보다 그 뉘앙스보다 맡을 예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로봇 같은 삶을 살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예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싸움이 난 겁니다. 왜죠? 자기 신앙이 더 깊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자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은사 중에 방언이 더 세냐? 예언이 더 세냐? 어느 게 더 높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4장에 보면 그 대답의 대단원인 정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더 높다고 표현하죠? 무엇이 더 세다라고 표현하죠?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명시합니다. 왜?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예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14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이 났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심화되어 싸움으로 번졌을 때 사도 바울은 12장과 13장에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14장의 이야기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질문은 해왔지만 답을 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부연 설명을 12장과 1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사람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언이 낫습니까? 방언이 낫습니까? 예언이 나아요. 바로 답을 하면요. 예언파는 의기양양 득세할 것이고 은사파는 기가 방언 은사파는 기가 죽을 것 아닙니까? 답이 나왔다고 해서 서로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서 먼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열이 나면 그냥 해열제 하나 먹으세요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규명에 힘을 쓰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 경쟁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경쟁 논리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이와 같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만 정답을 말하는 것은 설득이 될 수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자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답 자체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에서 근원을 치료하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원에 그 문제가 뭐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만을 주목하는 것, 타인을 폄하하는 것. 그래서 먼저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사는 신앙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밝힙니다. 그렇게 해야 이야기를 먼저 이해한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13장을 통해 은사의 사용법을, 은사의 운용법을 설명하는데, 13장은 어떻게 쓰라고 하죠? 사랑 안에서, 사랑 위에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1절을 보면 방언과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예언과 방언은 허망하다는 거죠. 문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예언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방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모습을 깊게 설명을 하는 거죠. 추상적인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사를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그죠? 은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은사들이 운영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설명해 가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자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평생 40년 이상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쪽에 물길이 나 있는 것들은 제 생각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증명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책들 제목이 굉장히 과감했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류의 책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루터가 이야기한, 칼빈이 이야기한, 혹은 그 뒤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성경 자체를 보고 설명을 듣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물길이, 신앙관이, 신학관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할 때 조목조목 그 구조나 성경의 문맥들을 밝히면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 특히 에스라 같은 곳에서는 교수님들이 몇 번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는 문맥 구조,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자거나 나간다.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자체를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걸 알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싫어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형편과 수준에 맞는 교회를 다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성경의 구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대해 설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사랑장이 아니라 물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의 운용의 원리라는 사실은 먼저 일반적인 사랑의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뒤에 가면 다시 정, 반, 합이 있을 테지만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조금 그렇게 안경을 바꿔 끼고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이하의 15개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15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15개의 모든 원칙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파에 손을 들어주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예언파가 자기들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말씀을 맡아 전달하는 너희들조차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먼저 하는 거죠.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게 맞는데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음란, 무질서, 이단, 그리고 이 신앙의 우열의 싸움,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옛날에는 대놓고 싸우고 대놓고 팔을 갈랐지만 요즘은 고급지게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 경쟁합니다. SNS를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합니다. 부딪히지만 않죠. 겉모습이 다르지만 당시의 예언파와 방언파들이 싸웠던 모습이나 지금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한 거죠. 예언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찍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시기심으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을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3장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많지만 특별히 시기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신앙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륜이 형편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집사가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되고 나는 될 수 없지.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싸움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싸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은사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자기의 능력이 과시가 되므로 그 안에 교만함이 싹틀 수 있다는 거죠. 이 은사와 능력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 아랫사람들이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은사를 더해주시는 이유가 뭐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개인에게 명령한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랑의 정의가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 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시간, 물질, 지식들이 어떻게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한 번의 설교가 끝날 것이 아니라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가면서 퍼즐 조각을 좀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있을 테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을 설명하고 갑자기 맞춰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갈 테니까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것,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언어를 천사들의 언어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인 게 천사의 언어, 천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이 문구 자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행해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잠시 나왔던 이 인간의 이해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아가보에게 환상이 보여졌고 빌립에 예언하는 내 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상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누구였죠? 사도바울이었잖아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본 것을 전했지만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마지막 사명임을 알고 가는 거죠. 우리는 본 것, 듣는 사람,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퍼스트 클래스의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해석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이해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어떤 은사를 누리는 사람들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일상을 넘어 초월적인 능력으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여기 구리와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이것이 금속, 금관 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말 자체는 구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금관 악기예요. 그리고 꽹가리는요, 금속 타악기예요. 그런데 여기 헬라말로 쓰여진 이 구리와 꽹가리가 어디에서 쓰인 악기를 지칭하고 있느냐?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되던 악기, 즉 제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열을 맞추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라 타악기를 두들기고 금관 악기를 두들겨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들어달라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자기 신 앞에 자기 팔을 긋고 피를 내고 그가 원하는 재물을 드리고 괴성을 지르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자주 봤죠. 동네에서 굿하는 거 보셨죠.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 이방 신전에서 쓰여지던 악기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의미 없는 그 괴음이 너희의 방언 소리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받은 이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 거예요. 내 방언이 더 세다.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많은 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늘 보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셨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그 은사도 그 안에 사랑의 태도가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굉장한 방언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명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울리는 꽹가리고 그게 구리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찬양 소리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울리는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주셨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주셨는가에 늘 주목합니다. 왜죠? 다섯 달한테 받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받았을 거라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세 달란트를 받았건 한 달란트를 받았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는 2절은 한 단계 더 나가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맞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들어서 선한 사람들을 때로는 매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았다. 육체를 지닌 유한한 존재지만 영계의 모든 비밀함에 통달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듯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밥을 먹고 태화강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일단 지팡이는 없으니까 손으로 가르치는 태화강이 갈라졌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건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능력의 종이다 하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일하시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하시지만, 그런데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잖아요, 늘.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성경의 이 표현이 아주 저에게 이 큰 고통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You are nothing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You are nothing. 너는 아니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사를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12장을 먼저 배우면 좋은데 12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사랑합니다.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죠? 오른쪽 팔이 간지러워요. 왼쪽 팔로 머리가 명령을 보내요. 오른쪽 팔을 좀 건지러라. 못 건진다. 난 오른쪽 팔이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입이 이야기하죠. 왼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부터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눈이 감정이 너무 상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 팔입니까? 제 몸에 있는 제 팔이라면요, 설령 이쪽 팔이 좀 보기 싫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건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죠. 썩어가는 낙엽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You are nothing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공급이 없을 테고, 공급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로 너의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소미조 라는 말인데, 이게 아픈 사람에게 병을 감호하는 사람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예음을 떠먹여주는 정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불사른다라는 표현은 불 가운데 순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헌신 아닙니까? 앞에는 굉장한 봉사, 뒤에는 굉장한 자기 헌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봅니까?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데 불 속에 나를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수 있대요. 자기 공명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여주고 무엇이든 다 해준다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행동, 그런 헌신, 그런 봉사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건 결국 자기를 위한 이의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물거품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그 구제와 헌신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헌신으로 성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이네요. 혹여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그럼 나는 애초에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만하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이 없는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사랑 안에서 은사를 발휘할 수도, 사랑 안에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행할 수 없거든요. 우린 답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사용했는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서 의미 있는 시간의 조합으로 건져 올렸는가. 아니면 나의 과시나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 나머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었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모든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머리로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려 은사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은사의 운영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르게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